우리가 오늘 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부터 좀 말씀을 읽겠는데 오늘은 조금 깁니다.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의 그 버전이 달라서 조금 토시가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개의치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경배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과 인간에 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에 모든 것이 이 부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헛것이다. 우리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이거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헛되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죄사함의 근거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처리되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을 통해서인데 그 죽음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그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는 우리 성경을 믿는 믿음의 핵심인 것이고,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나셨다는 것, 몸의 부활을 입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썩어버린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썩어버린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만약에 성경 안에 공자 왈, 맹자 왈 이렇게 도덕적인 이야기만 써놨으면은 그리 큰 문제가 없는데, 성경에는 참 어려운 것들이,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지금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날 법한 일과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가 한 번도 이 불이 무엇인지, 불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는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면, 촛불이 됐건 가스불이 됐건 불꽃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되게 신기해하면서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그렇죠? 보셨죠? 아이 키우면서 보셨죠? 한 번도 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는 그게 되게 신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요. 그런데 손을 가까이 갖다 댔다가 아 뜨거워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서부터는 불에 손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그때까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것은 되겠구나, 이것은 안 되겠구나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잘하면 어떤 좋은 보상을 받고 잘못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인과응보나 또는 권선징악 이런 일반 세상 수준에서의 그런 도덕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야기했다면 성경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 자신의 평생 동안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나 인류 전체의 역사 차원에서 볼 때에 있을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자신의 기껏 100년 사는 평생 동안 산다고 해도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 과정은 그 사람이 체험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만 있을 법한 일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런 일들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믿기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 참 동화 같죠?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 전설 같죠? 온 세상이, 세상의 모든 높은 산이 전부가 다 물에 잠겼다. 전설같이 여겨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에 도달했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데 그 바다가 중간이 그냥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갔더라.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 다 건너갔더라. 믿기 어려우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진 바깥에 나가보면은 작은 씨앗 같은 것,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이 땅바닥에 수북히 깔려서 그걸 주워다가 갈아서 빵도 해먹고 과자도 해먹고 했다. 만나라는 것이 있었다. 믿기 어려우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대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그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 성을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함성을 통해서 그 성을 납작하게 무너뜨렸다. 믿기 어려우시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살려주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증거로 뭐를 택하게 됩니까? 헤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삼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인류 역사상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시간은 늘 앞으로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런데 시간을 지금 10도, 각도로 해서 10도, 10도를 지금 뒤로 물러가게 하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예 그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적들을 이 섬멸하기 위해서 해가 지면은 더 이상 전쟁 수행을 못하니까 그냥 아예 해가 멈춰서게 했다. 그렇죠? 해도 멈추고 달도 멈췄죠, 당연히. 그래서 해가 멈추면서 거의 하루가 지금 연장이 됐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 뻥 같죠? 이런 세상에 이런 뻥이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성인 남자 장정만 5천명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냥 웃음만 나오죠. 성경은 참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믿기 어려운 게 이게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이 역사의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그 썩어 문드러져서 흔적도 안 남았던 그 몸인데, 그런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모여 있다가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히 다른 몸을 입고,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건 모든 사람이 다 어쨌든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떻게 이것을 참 인간이 정상적인 소위 얘기하는 그 정상적인 이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못 믿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인류 역사에 남겨진 기록들을 봐도 썩어 문드러져서 몸이 다 없어진 어떤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믿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를 아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 용어로 이제 대선지자 이렇게 부르죠. 대선지자. 왜 대선지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죠? 대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로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핏을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어쨌든 그 대선지자가 왜 대선지자인지 아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러 대언자가 있는데 왜그네 사람의 책을 대대언서라고 대선지서라고 얘기하죠? 다른 선지자, 다른 대언자들에 비해서 대단히 특별하게 많은 일을 엄청난 일을 해서 그렇죠? 아니죠? 책 두께가 두껍습니다. 딴거 없어요. 책 두께가 좀 다른 책들보다, 다른 대언서들보다 좀 두꺼워서 대선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그 이제 에스겔이라는 그 대언자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 37장에 보면 대단히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그 영 안에 이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이것이 아마 어떤 그 환상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거기에는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가 완전히 세월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뭐 살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뼈도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모여 있는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로 이제 데려고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보고 이제 대언을 하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 말랐던 뼈들이, 말라서 다 흩어졌던 뼈들이 이 사람의 그 A라는 길동이라는 사람의 그이 척추뼈와 갈비뼈와 다리뼈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그 뼈들이 자기 거에 맞게 어떻게 유전자 정보를 다 아는지 자기 뼈에 맞게 다 가서 톡톡톡톡톡 소리가 나면서 들어맞습니다. SF 영화죠.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이렇게 살같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붙으면서 사람이 그 썩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숨이 없습니다. 숨을 아직 안 쉬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에게 대언을 하니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교리적으로 볼때그 마른 뼈 같았던, 그렇게 다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국가적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모든 사람이 나중에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을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또한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것을 AD 한 30년경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BC 한 4년경에 태어나셔서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AD 한 30년경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돌아가시던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고, 지진도 나고 이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러 영화죠. 예, 이게 완전히 그이 무덤 속에서 그야말로 뼈가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몸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것처럼 살이 붙고,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에게 자기 몸을 보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러한 어떤 몸의 부활을 전혀 경험을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히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그게 경험이 된다면 더 이상 이 복음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은 못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하냐 안 하느냐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구약시대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한번 펴보시면요, 욥기 19장입니다. 욥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제 사탄 마귀로부터 그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받는 중에 극심한 고통을 이제 당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 구속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땅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이 썩으면 이 구더기가 그 시체를 파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서실 그때에 비록 내 몸이 다 벌레가 먹어서 다 이 송장이 다 분해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육체 안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오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콩팥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한 장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어떤 사람의 가장 내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어떤 때는 그 마음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이 욥이 자기가 비록 지금 현재 이렇게 한 시대를 살다가 이렇게 죽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자기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욥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또한 이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땅 속에서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의 부활 말고 일반적인 그 자연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어떤 모형을 부활의 그 샘플들을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오전에 아침에 이제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7, 80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를 사는 존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를 사는 존재다. 하루 중에서도 뭐 한 12시간 정도 한나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나절을 사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마치 하루살이처럼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해가 동에서 뜬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해가 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가 우리가 죽고 나도 이 해가 또 이렇게 뜨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참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반나절만 살면서 해는 우리 평생에 딱 한 번 동해서 떴다 딱 한 번 서로 지는 것만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그 해가 다시 동해서 또 뜨고 서로 지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동해에서 태양이 활기차게 떠서 그래서 이 서쪽으로 질 때 마치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해는 동쪽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근 6천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모든 인류에게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건 중국에 사는 사람이건 미국에 사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매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계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이야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공전하는 주기가 이제 1년이 되는데 그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꽁꽁 얼어붙고 세상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봄이 오면서 다시 모든 것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반나절 아니라 1년 살고 죽는 존재들이었다면 그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봄을 경험하면서 죽기 직전에 겨울을 경험했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죽고 나도 또다시 봄은 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수십 년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노랗게 죽었던 하얗게 죽었던 것 같은 그 잔디가 다시 파랗게 싹을 내는 것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 같았는데 다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고 깨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밤에 잠들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중에는 불면증으로 참 잠자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건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드는 순간에 우린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딱 단절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이 딱 단절되는 것 같아요.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단절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우리가 또다시 어김없이 깨어나서 우리가 그 삶을 다시 연속합니다. 부활의 연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이 부활을 잠을 통해서 인간이 잠자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잠이란 대단히 신기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사람이 자나 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이 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은 대단히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잠이라는 걸 인간에게 이렇게 잠자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 인류 전체, 인간의 한 일생, 한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 그런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엔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이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또한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열매에서 씨를 이렇게 추출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말려놓으면 그러면 그 씨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동그란 알갱이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흩어놓으면 뭐 돌 흙하고 별로 다를 바도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스스로 알아서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우리가 땅 속에 심으면 우리가 땅 속에 심는다는 것은 매장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이 묻히신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묻히셨다가 죽었다가 바로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묻히셨다가 그래서 이 매장이라는 것이 죽음을 봉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씨앗들도 또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완전히 묻히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땅 속에서 이것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의 그 모양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의 모양이 형성되면서 나와요. 씨앗을 심을 때는 그 씨앗은 아무런 모양이 없었어요. 그냥 동그란 알갱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35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그렇죠 사과나무를 우리가 심는 게 아니잖아요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 안에서 사과나무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42절부터 또 보시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렇죠? 우리 몸은 썩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입는 이 몸은 다 썩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입는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개인의 이 개개인의 그 일생 단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되었건 또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건 또 사람이 잠들고 깨는 것을 통해서건 아니면 씨앗이 뿌려지고 땅에 심겼다가 다시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그 자신의 일생 단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현상들을 주신 것은 인류 전체 역사 단위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의도된 자연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믿는 것에는 그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에 따라서 믿는 것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현대인이에요. 이 현대인들은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도저히 그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가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몇 대조 조상님들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백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다들 사과 쓰고 그러고들 다녀요. 지금 주변에. 그리고 말이 제일 빠른 운송수단이고 뭐 가마 타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이제 이 시대를 경험하고 거의 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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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들 이렇게 해서 몇 대를 이렇게 좀 내려가면 그러면 그런 세대가 되면 사람이 말이나 낙이나 당락이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달린 이상하게 생긴 통 속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는 오른발에 조금만 힘을 주면은 쏜살같이 그 통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왼발 옛날 차는 왼발에 브레이크가 있었나요? 아니죠. 오른발에 좀 약간 살짝 다른 위치죠. 위치를 살짝 달리해서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 그러면 그 통이 이렇게 서서히 멈추고 그리고는 앉아서는 동그란 이 바퀴같이 생긴 것을 움직이기만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상투 틀고 가쓰고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자동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새처럼 생긴 이상한 통을 타고 순식간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날아다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듣고 있는 분이 이황, 이율곡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작은 상자를 각각 집에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게 될 텐데 그 상자 속에서 그림이 움직이면서 마치 세상이 축소돼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와서 춤도 추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상자들을 각각 사람들이 집에 하나씩 다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하면 그거 믿지 못합니다. TV죠.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손바닥만한 그러한 작은 상자를 모두 다 몸에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그 상자에다가 얘기하기만 하면 사람과 서로 얘기가 되고 심지어 모습까지 보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종대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자네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될 때 자네한테 어떤 사람이 피를 나눠줄 수도 있게 돼. 그거 믿겠습니까? 앞으로 자네가 콩팥이 나빠져서 그래서 죽어갈 때 자네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 콩팥을 떼어줄 수도 있게 돼. 이거 믿겠습니까?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은 사람이 딱 죽자마자 그 사람의 간이나 심장을 떼어내서 간이나 심장이 나쁜 사람에게 달아줄 수도 있어. 이거 믿겠습니까?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은 사람의 뼈마디가 다 달아서 이 관절이 아플 때 그것을 뼈 모양으로 깎은 어떤 조각을 그 뼈에다가 심어주면 그러면 또 생생해. 인공관절이죠.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남자가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여자, 성적으로 접촉한 적이 전혀 없던 여자에게서도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닮은 아이를 배게할 수도 있어. 인공수정이죠? 대리모죠? 이거 믿겠습니까?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사람의 몸속에 어떤 액체를 조금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원래 클 수 있는 키보다 10cm, 20cm가 더 커질 수 있어. 성장 호르몬이죠? 이거 믿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지금 엄마, 부모에게서 가지고 태어났던 그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고칠 수도 있어. 성형수술이죠? 앞으로는 뿌리에서는 감자가 열리는데 줄기에선 토마토가 열리는 그런 것이 생길 거야. 이거 믿겠습니까? 유전자 조작이죠. 심지어 자네 몸에 눈곱만한 그러한 부분을 떼내가지고는 자네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인간 복제죠. 이거 믿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람이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가 뭔지를 밝혀내고 사람이 왜 늙게 되는지 노화에 관한 유전자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프린트해낼 수가 있습니다. 글자만 프린트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컵을 프린트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컵을 프린트하고 싶으면 3D 프린터라는 것으로 이걸 프린트해낼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총도 이렇게 3D 프린터로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그 실제로 권총이 발사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현실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경험하지 않는 어떤 어떤 이 상상 속의 그런 것들을 현실로서 경험하는 그 가상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사람 대신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 아바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신과 똑같이 움직이는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 기법을 통해서 사람을 철저하게 조작하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타고 우주 밖으로 공기가 없는 우주 밖으로 무중력 상태로 나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지 않고도 남자의 이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몇 개든지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얼려놓고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빼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체를 마이너스 100, 175도입니까? 그런 극저온으로 인체를 얼려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 질병이 이 치료제가 나온 그 시대가 될 때 그 사람을 다시 깨어내서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조만간 이 중력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UFO 중에 발견되는 것들 중에서 중력을 극복하는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개발될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기사에 보면은 과학자들 중에서 인간이 천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천살까지 살 수 있다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로만 본다 하더라도 인간이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졌던 그 몸에서 다시 그 몸을 재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시간만 좀 충분하게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뎌지면 인류가 그런 것까지 그런 기술까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죠. 물질이 썩는다고 해서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현대인들은 다 그걸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력학제의 1법칙이에요. 그렇죠? 뭐 수학적으로 연력학제의 1법칙을 어렵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토막이 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나무토막이 타면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는 것이죠. 연기와 또 열로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총합, 에너지와 물질의 총합은 항상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비록 썩어 문드러져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형태가 바뀌었지만 그것이 소멸되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어디까지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몸의 부활을 더욱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인간 개개인의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인류 전체가 최종적으로 겪게 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의 몸의 부활과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마치 이것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라톤 경주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일렬로 그 출발선상에 설 수는 없습니다. 맨 앞에 출발선상에 바로 직전에 선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뒤에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앞줄서부터 마라톤을 이제 이 출발선을 지나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뛴 사람은 결승선에 먼저 도착을 해서 그 사람이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경주는 안 끝났어요. 경주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경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 이어서 계속해서 출발선을 넘은 그 사람들이 그 거리를 달리어서 계속해서 점차로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 사람이 들어와야 그 경주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자기는 들어왔으니까 시상대에서 이 수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온 이후에야 그때야 전체적인 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 500년 전에 살았건 1000년 전에 살았건 3000년 전에 살았건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출발선을 먼저 출발해서 그래서 먼저 결승선에 죽음의 결승선에 도착해서 그래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1000년이나 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이 올 것입니다. 그 끝이 딱 이르르면 모두가 다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라톤 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몸의 부활과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몸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한번 썩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 몸이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의 인간의 그 영과 혼이 거주하는 임시 집에 불과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이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면 즉 몸이 죽어서 썩으면 그러면 자기의 본질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그 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영과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 이것은 흙집이에요. 흙으로 만든 집이고 이것은 장막집이에요. 이것은 해체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에 너무 비싼 화장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금방 없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몸을 뭐 이렇게 막 굴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몸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임시로 살다가 잠깐 살다가 이 집이 해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언제나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그 사람 안에 있던 영과 혼이 그 사람의 육체와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다, 한글 표현으로도 그렇게 하죠. 그게 지혜 있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예, 숨을 내주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숨을 멈추는 거예요. 숨을 멈추지만 그러나 그것이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그 사람의 육체와 분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또는 첫째 사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조금 죽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심적 고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둘째 사망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둘째 사망은 존재가 없어지나? 아닙니다. 사망은 언제나 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온 인류가 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부활에 입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 입은 그 몸과 그 안에 영과 혼이 전 인격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태, 그것을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멸절, 혼의 멸절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상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다가 죽었던 또는 앞으로 죽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각자 자기의 몸을 입은 채, 새로운 몸을 입은 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그 부활하는 그 시기가 이제 천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의 부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존재해오는 이 6천년 동안, 또 앞으로 있게 될 또 다른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인간 전체에 이 자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정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 저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제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은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열심히 알리십시다. 이렇게 장하 기도하십시다.